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 아니고 박명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황하셨죠? 도은 앵커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 골골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은 아침 아니고 오늘은 명석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도은 앵커님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계세요 옆에. 예, 절대 늦으신 거 아니고 결석하신 거 아니고 한마디 해주시죠.
여기 있어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예, 진짜로 오시면서 무슨 막 차에서 득음을 하시려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진짜 오늘 불가피하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 화장실 가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계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제 알아봤다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병원도 가셨고 이제 또 병원 가서 제가 그 근황 토크 해드릴게요. 병원 가서 염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염증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보세요. 출근하신 게 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킹도은 좋아요. 좋아요. ASMR 좋아요. 예, 꼬바로우 드셔야 되는 거 꼬바로우 먹으면 낫나요? 아, 꼬바로우, 예. 자, 오늘 그 언양불고기 나가는데, 오늘 언양불고기 한번 났는지, 야, 약효 테스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실지 모르고, 예, 아침에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안타깝게 됐어요. 예. 잠시 후에 혹시 이렇게 목을 가다듬으시다가, 네. 좀 괜찮다 싶으시면, 한 번씩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을 하기 전에 오늘 또 소개를 드려야죠. 오늘 월간 뉴스레터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석님과 함께 하고요. 예, 그리고 잠시 후에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계속 진행됩니다. 걱정 마시고 채널 고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 올랐어요. 어제는 살짝 나스닥이 뭐 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안 좋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셀 2000은 좋았고요. 최근에 코인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합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래 베네수엘라 이슈가 좀 내포된 그런 코인의 반등이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 뭐 베네수엘라 이슈나 이런 거 다 빼고 봤을 때 러셀 2000 좋고 비트코인 올라 이러면은 투자 심리 좋은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말에 거래가 확 줄면서 다들 뭐 연말에 이제 뭐 놀러도 가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를 안 해서 시장이 안 올랐던 거지. 요거 뭐 바로 이렇게 넘어오네요. 예, 바로 새해 되니까 이렇게 시장이 투자 심리 회복하면서 뭐 어제 코스피는 정말 무시무시했죠. 하루 만에 150포인트 가까이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 버리던데 그 흐름이 뭐 뉴욕 증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핀비즈 맵부터 보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1%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0.7%. 어제는 이제 다우가 오히려 장 막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나스닥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도 0.6%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1.6% 상승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핀비즈 맵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제 좀 안 좋았던 종목이었죠. 팔란티어가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또 이제 베네수엘라 좀 엮였죠. 예, 베네수엘라에 뭐 정밀 타격을 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용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어림짐작으로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테슬라도 8일 만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이 2.9% 상승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차트 보여드렸을 때 나스닥의 하락은 뭐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약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올라왔어요. 반면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쉬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 헬스케어 섹터가 좀 붉은색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헬스케어가 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올랐거든요.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라이 릴리가 역으로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주 좋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굉장히 많죠. 중소형주의 강세가 여전히 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AVAV, 크라토스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베네수엘라 묻은 거죠. 드론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 블룸에너지 그리고 요 SMR 뉴스케일 파워 15% 급등했습니다. 어제 제 기억으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화제를 모았던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쵸. SMR이 두 자릿수 급등했다는 걸 보면 오늘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싶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올랐고 ASTS 우주 관련주들 랠리 지속됐고요. 그리고 여기 양자 관련주들 강세 이어지는 모습에서 또 비트코인 강세, 중소형주 강세,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 호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아, 천천히요? 아, 예. 오늘 할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예, 좀 빨리 달렸나 봅니다. 옆에서 제가 이렇게 좀 빨리 가면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천천히.
여러분들 예, 저를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금 가격은 2.9% 올랐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50달러 넘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죠. 베네수엘라 이슈가 뭐 거의 그 뭐 마무리라고 해도 되겠죠. 뭐 언제 어디서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또 특별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뭐 반긴다라는 얘기들도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 가격은 뭐 추가 소요 사태는 없었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조금은 불안한 심리가 금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 가격은 뭐 7% 또 올랐습니다. 금은 랠리 지속되는 과정에서 유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했습니다. 58달러 1.9% 정도의 상승이면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에 매장되어 있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의 원유 개발 기업들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수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럼 유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히려 금과 은보다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근데 또 구리 가격 또 신고가 경신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디램 가격 그다음에 금 가격 이런 것만 봅니다만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구리 관련 주 들도 여러분들 혹시 놓치고 계시다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는 0.15%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98.27달러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뭐 도훈 앵커님 어서 나으시길 도훈 앵커님 응원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혹시 민폐요 민폐.
괜찮으세요 지금 목소리? 아직 안 나오세요?
아직은 조금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렇군요.
제가 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늘. 1년에 한 번씩 고개 이러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1년에 한 번?
고개 숙여서 사셨을
거예요. 아, 아닙니다.
네.
쾌차하시길.
이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네. 받아서
좋습니다.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걸 1번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유엔에서 회의를 좀 한 것 같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떤 리액션을 보이느냐 이게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뭐 어제 얘기했던 대로 런 이게 운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뭐 통치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본인들의 의지를 꺾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대놓고 원유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뭐 쉐브론, 엑슨모빌, 그리고 슐럼버거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죠. 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쉐브론이 지금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원유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과거에 베네수엘라랑 친하게 지냈던 잠시 동안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 국영 기업에 의해서 다 쫓겨났대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쉐브론이라서 만약에 그게 재개가 된다면 이제 쉐브론이 가장 좀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5% 상승에 그치는 모습, 오히려 슐럼버거 같은 종목이 더 세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방산주 역시나 올랐습니다. 이게 글로벌 디펜스 스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유럽의 라인메탈 같은 종목들 뭐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온다스 홀딩스와 레드캣 홀딩스는 이제 다들 좀 친근한 종목이 됐죠. 드론 관련주들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드론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말 사이를 지나왔으니 또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팔란티어 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소형주에 비하면 그래도 4% 가까이 상승했던 게 최근에 하락을 좀 억제하는 그런 시그널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뭐였더라? LDOS거든요. 티커가. 이게 레이도스 홀딩스인가? 그런 종목인데 요게 또 이제 그 미국의 국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주가 좀 확장되는 모습도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종목들도 있었어요. 메르카도 리브레. 요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남미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미의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뭐 사실은 이제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TS 뭐 우주 관련주들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있었는데 ASTS는 10%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점에서 그 어제 또 전해드렸던 게 요 타이밍에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타링크 서비스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관련주들은 뭐 플래닛 랩스, ASTS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시장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야기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다음을 계속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베네수엘라 다음 어디를 갈까? 예, 그렇죠. 이란을 자기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란도 요즘 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메네이라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뭐 반대하는 세력과 뭐 지지하는 세력이 나뉘어서 굉장히 큰 소요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 좀 미국이 또 개입할 여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거의 사실상 뭐 글로벌 경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가 뭐 아픈 사람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이런 얘기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아픈 사람 어디가 아픈 거?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이제 말이 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뭐 그런 비하를 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계속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 이게 진짜 신제국주의구나. 그런데다가 이 좀 직접적으로 We need Greenland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를 두 번이나 이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린란드는 뭔데요?
그린란드가 이제 덴마크령이고 거기 저 위에 있는.
그런데 왜 필요하다?
그린란드에 딱 봐도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엔은 계속 저렇게 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그렇지 않, 나는 뭐 개의치 않는다,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자원식민주의가 돼가고 있는
그런 거죠. 예, 진짜 그 신제국주의가 맞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린란드가 과연 미국의 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예스가 40%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섭죠. 예, 과연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가 아 이러면 안 된다, 위협을 중단하라라는 경고를 했었는데, 만약에 뭐 이게 진짜 다 현실이 된다면 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다음 뭐 이란, 콜롬비아, 덴마크, 뭐 캐나다 다들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올라갔다고 저희가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뭐 크게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움직일 때도 명분이 좀 필요한 거고, 만약에 그 명분이 없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나왔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메시지 자체는 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뭐 우라늄이라든지 앞으로 되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레어얼스면은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린란드 얘기할 때도 히토류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에게 그 책잡힐 일을 다 빼겠다라는 거예요. 중국한테 히토류 책잡힐까봐 또 그린란드 가져가는 거고,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를 중국의 회사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베네수엘라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나타났던 게 센트로스 에너지, 여기가 또 이제 우라늄을 원재료를 이제 또 갖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납품하는 회사인데 센트로스 에너지에 9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센트로스 에너지 급등, 앞서 말씀드렸던 SMR 급등, 또 오클로 급등,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원전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중국이죠. 중국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다크 플리트, 그러니까 음지로 들어간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 티팟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제 그 국영이 아닌 민영 원유 회사들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라고 더 그런 건가?
그렇죠. 예, 요거 때문에 중국이 뭐 채권도 많이 발행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요거를 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그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관련된 일들을 다 끊었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중국이 알게 모르게 이런 쪽으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을 활용해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튀는 상황이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투자의 어떤 지향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이 혹시나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앞으로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베네수엘라 이슈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저 혼자 말을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12월 ISM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47.9가 나왔습니다. 10개월 연속 위축이고요. 뭐 계속 미국의 K자형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 여기서 볼만한 지표만 보고 넘어가면 요 프라이스입니다. 여전히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UBS에서도 12월부터 2월까지의 물가지수가 여전히 좀 불안하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 유가를 잡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면은 CPI 의외로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경기도 안 좋은데 프라이스도 안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UBS에서도 아마 다음 금리 인하는 2026년 중순이나 연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 전망은 지금 4월인데 4월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폴슨이라고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카시카리 연은 총재도 뭐 지금 중립금리에 거의 가까워진 것 같다.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는 뜻은 연준이 내리고자 하는, 가져가고자 하는 그 금리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은 올해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금리 인하 여부는 앞으로 계속 좀 기대감은 줄여놓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랑 부딪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빚을 녹여야 되거든요. 이 미국의 부채를 녹이려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관세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충당을 좀 재정을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1월에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것도 좀 꼬이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 써서 지금 계속 그 GDP 성장률을 높이고 있는 건데 투자로 높이고 있는 건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AI에 투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이 없으면 부채로 어떻게든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언젠가는 미국 재정과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해서 차기 연준 의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이자 단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좀 변동성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시장에는 조금 뭐 불안불안한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차기 연준 의장은 38대 38 완전 지금 동률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나올지 이번 달 안에 나올 텐데 이 사람이 연준에 들어 가서 만들어내는 그런 심포니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네. 이번에는 진짜 뭔가 비트코인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간밤에 9만 5천 달러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200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게 뭐 차트상으로 확실히 좀 요 이제 저항권을 조금 뚫어내려는 그런 모습이죠. 뭐 물론 지금 저항을 뚫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번엔 좀 달라지는 것으로 좀 보이는 게 이제 1월이다 보니까 확실히 화요일에 클래러티 액트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죠. 제대로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자. 클래러티 확실하게 깔끔하게 좀 제대로 만들어야 이제 크립토 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SEC랑 CFTC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공화당 의원들을 다 밀어넣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의회에서는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원에서 오늘 잘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일단은 뭐 불확실성 커졌고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이라기보다 베네수엘라 불확실성이 생겼고 뭐 덴마크 그린란드 얘기하고 이러니까 금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뭐 디지털 금도 조금은 이제 대체재로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좀 올라갔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그 유입이 되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일간 최대 규모의 순유입을 보였어요. 예,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게 뭐 지속성은 좀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작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침체됐던 그런 ETF 순유입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섰다. 긍정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상황을 봤는지 이제 고객들이 오면 한 1%에서 4%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으로 채우세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신탁 얘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또 이제 서클이 신탁은행 설립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서클이 그래도 뭔가 계속 그 좀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인프라를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도움되는 재료가 하나 나왔고요. 뭐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코인베이스도 같이 연결돼 있는 회사니까 USDC를 결국 서클은 활용을 할 테니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는 점점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코인베이스 가는데 로빈후드 안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 역시 7% 급등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월은 확실히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좀 안 좋았던 거 1월에 초부터 다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 정리하면 아쉬우니까 반도체 얘기는 뭐 최근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용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TSMC가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뭐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모멘텀이고요. 다들 AI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GPU도 그렇고 ASIC도 그렇고, 그러니까 GPU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랑 AMD가 만드는 거고, ASIC은 쉽게 말하면 이제 브로드컴이 주문받아서 빅테크에게 주문받아서 만드는 건데, 그치.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TSMC가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TSMC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나한테 발주를 더 비싸게 넣는지, 아니면 브로드컴, 구글이 발주를 더 비싸게 넣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냥 가격 책정만 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강력한 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주가가 위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27년에 가면 여기 보시면 GPU와 ASIC의 비교인데요. 지금은 GPU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이게 2027년 가면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GPU에 대한 수요도 물론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뭐 구글의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레니움이라든지 직접 만들고 있는 자체 칩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공급량, 생산량이 ASIC이 잡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좋아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SIC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계속 다들 그 서버 디램을 그 미리 재고를 채워놓고 혹은 오버스타킹을 하려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GPU도 이렇게 필요하고 ASIC도 저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면 메모리 칩은 계속 필요하겠네? 라고 하면서 계속 주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지금 주문을 넣고 있는데, 막 지금 뭐 거의 갑이에요. 6에서 70%까지 서버 디램 가격을 인상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삼성 기사를 저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봐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또 높여 잡았습니다. 작년에 SK증권이 100만 원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죠. 예,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2028년까지, 27년, 26년도까지는 이 메모리 칩에 대해서 막 꺾이는 거를 막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충분히 주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만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2%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뭐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아셔야죠. 네,
그쵸. 차트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램 리서치, 그러니까 장비주의 주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메모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샌디스크, 그리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종목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HBM 칩도 잘 팔리니까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HBM도 메모리지만 어쨌든 HBM 칩을 50% 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증권가 자료들을 많이 보니까 HBM4로 가면 확실히 삼성전자가 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HBM 칩 50% 증산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렇게 메모리와 HBM의 가격이 비싸지면 엔비디아와 AMD가 GPU 가격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도 호재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균형점을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엔비디아는 왜 빠졌나요 하시는데,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비싸게 받아야 할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뭐 구글이나 아마존 입장에서 그럼 우리 자체 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써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균형점을 맞추는 게 지금 이 기업들은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켄터피츠제럴드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뭐 다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반도체 하나 정도는 없으시다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폭스콘에서 또 4분기 매출이 25% 늘어났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AI, 엔비디아 수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AI 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I 렉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워낙에 칩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테트리스 하듯이 이걸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많이 꽂아서 얼마나 그 여백을 줄여가지고 렉을 착착착착 그 데이터 센터에 꽂아 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거를 자기들이 직접 세트로 해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 렉 간의 그 연결성에 대한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림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런데다가 이렇게 착착착 많이 집어넣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UBS가 이 800V까지 전압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블룸 에너지가 그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렉이나 이런 것들은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광섬유라든지 광트랜시버 이런 것도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CES 잠시 후에 젠슨한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에요. 아마 몇 시예요? 오늘 아침일 거예요. 여기 미국 시간으로 1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여러분들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이
안 되네요. 서부 시간이죠?
네 그렇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CES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가지만 빠르게 보면 아마존이 이렇게 액자형 TV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뭐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초고 삼성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삼성의 뭔가 대항마? 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항마가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아마존 주가가 올랐나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눌려 있었고 아마존은 또 밸류에이션이 좀 싸니까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재가 있긴 있었어요. 알렉사.com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알렉사가 이제 AI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com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접근성을 좀 더 넣겠다라는 거죠.
.com이면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챗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제미나이랑 대항을 하려면 얘네도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다가 BMW가 알렉사 플러스를 활용해서 또 이게 자율주행 기술에 좀 녹인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확실히 아마존도 기술력 있는 기업이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퀄컴 같은 경우에는 PC칩과 로봇 프로젝트 우리가 또 CES에서 기대하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봇 프로젝트를 좀 공개를 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소폭 상승 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 이런 것들을 공개했어요. 누가 봐도 이제 가정에서 일 시킬 수 있는 뭐 빨래 개고 뭐 설거지 하고 뭐 이런 클로이드를 공개하면서 로봇주의 랠리가 미국에서도 지속됐습니다. 서브로보틱스, 심보틱 같은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차트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뭘 했냐면 마이크로 RGB LCD TV라고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TV에 대해서 확실히 CES가 아무래도 가전박람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었고 제미나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두 배나 증산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8억 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우리가 그 스마트폰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삼성이 좀 앞서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슈 몇 가지 전해드리면 테슬라가 8일 만에 올랐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7일 연속 하락했 던 것에 대한 리바운드라고도 볼 수 있고 켄터피츠 제럴드에서는 뭐 올해 안에 FST 차이나 FST 유럽 될 거고 로보택시 될 거고 사이버캡 하반기에 될 거고 뭐 다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뭐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누를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본 분석이 있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되게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작년에 미국 매출이 5.5%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는 좀 빠졌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왔고 이게 관세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라서 그런지 리바운드가 최근 들어 세게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노브노디스크 경구용 위고비를 팔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싼데 이거 뭐 보험 받고 이러면은 되게 저렴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또 스타트를 먼저 끊었기 때문에 릴리에 비해서 일단 앞서 나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릴리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또 계속 고민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드세요. 제가 이제
또 이거 되게 좋다.
왜요?
말하고 있을 때
직관하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오늘 네. 목 보호하기 위해서.
네. 아, 그렇죠. 여기 이제 목도리, 목도리인데 이거 모델 좀 해주고 계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 너무 좋다.
폴로 겨울 머플러 최초 7만 원대. 와, 이거 제가 좀 보고 열받았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가족들한테 선물하려고 폴로 겨울 머플러를 10만 원대에 엄청 샀거든요.
진짜요?
와, 근데 이 7만 물론 색상이 좀 더 다양하긴 했는데 7만 원이면은 이거는 진짜 와, 이건 좀 아깝네요. 예. 백화점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사이즈는 167 곱하기 30cm라고 합니다. 보시면 다 나오죠. 블랙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 있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까칠하지 않은 울 소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선물 혹시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새해 선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불고기. 이게 그냥 불고기가 아니네요. 언양불고기입니다.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옛날에 저 울산 갔을 때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이게 그게 맞나?
언양은 언양 가서 먹어야죠.
언양이 울산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언양이 지역 이름이죠.
아, 이거 마늘 넣는 게 언양불고기인가? 부산 광안리 명물이네. 광안리는 던킨도넛.
진미 언양불고기. 광안리가 왜 던킨도넛이에요?
광안리 던킨드나스 무반나라는. 그런 밈이 또 있어요. 자, 진미 언양불고기 2 플러스 1 최초 3만원대 부산 광안리, 광안리 명물 진미 언양불고기 40년 전통이고요, 여러분. 팩당 2인분 500g에 3팩 총 3인분 나갑니다. 2인분인데 3팩 2 플러스 1이니까요. 간편조리 세트고 이 마늘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섯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풍미 어떻게 맛은 좀 괜찮나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목이 좀 돌아왔나요? 약효과 좀 있나요?
어제 꼬바로 먹고 목소리 돌아왔는데 오늘은 그냥 불고기 먹으니까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먹고 시작을 하죠. 저만 이제 30분 열심히 떠들었는데 먹고 시작했으면은
너무
농담입니다. 맛있네요.
명성님이 그동안 맨날 제 옆에서 먹었잖아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맨날 먹었잖아요 하니까 되게 나쁜 놈 같네요.
아니 이제 먹게 제가 배려를 한 건데 부러웠거든요. 저는 한 입밖에 못 먹어가지고 너무 좋네 오늘.
아침부터 방송에서 쩝쩝대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뭐 얘기하는 날이니까 죄송하지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침에 먹는 광고를 하면은 어떻게 안 쩝쩝대냐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최대한 안 쩝쩝대려고 노력 중인데 예,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은 맞네요. 울산 맞다니까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목도리와 언양불고기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내일은 우리 여도훈 앵커님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